룻기 3장 7절에서 18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장면은 그 후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당신이 이 시녀를 당신의 그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의 큰 상을 온전한 상을 베푸시고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하고 여기서 지금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그 이불 끝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평행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개가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잖아요. 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믿고서 보아스를 신뢰하고 보아스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떤 뭐 정사가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의 멤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이제 성경은 진리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해요. 뭐 여기 억지로 뭐 말을 집어넣거나 뭐 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의 문명을 모르고 눅지서를 읽으면은 아 이런 대목 빠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그 야밤에 그 남자한테 가서 그 무슨 골디거처럼 돈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뭐 일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부도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가감없이 놓고서 구속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 보아스의 잠자리에 뭐 룻이 몰래 들어갔다 그분을 삭제하는 것도 없고 처음부터 늦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반 경전이라면 그 품위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진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보아스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왜 보아스의 인격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약자를 돕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보아스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다윗에 대한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를테면 그 사사시대, 지금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같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삭막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두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교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자기 아내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를테면 뭐 자청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예기치 않은 복이 굴러들었다고 생각해서 뭐 흥분을 하거나 당황하거나 뭐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주책을 부렸다면 그 일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항상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는 가장 순위가 가까운 사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지파의 가족 내 친족의 어린 사람을 이제 도와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물론 룻을 아내로 맡고 싶었지만은 자기보다 순위가 더 빠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룻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처례를 가로채지 않고 율법에 따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제 재물하고 인격을 같이 겸비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훌륭한 인품이 상술되는 까닭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룻과 같은 황박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서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남편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는 거죠. 보아스는 자기 이속을 차리라고 그러면 이속 차리기 위해서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 들어온 그야말로 룻에게 즉석에서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만일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 다음은 내 순서니까. 그렇게 룻을 안심을 시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 결과를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럼 나한테 굉장히 손해가 와. 그러면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결과를 순서대로 맡기지는 않죠. 우리가 잘. 보아스가 한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청지기직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재혼을 하게 되든지 또 하게 되지 못하든지 간에 좌우간 나는 룻을 지금 도와야겠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가난한 룻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세를 굉장히 기뻐하시죠. 룻이 보아스가 룻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더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뭐 참 뭐 보리를 더 부어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얘기를 보고서 내가 내 쪽으로 유리하게 될지 아닐지 보고서 내가 자세를 베풀이지만 내 사람 될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그때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의 그 양의 양식을 먼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처신을 보면 굉장히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급급해서 초조해하거나 당황하거나 무슨 뭐 술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나 그 룻을 이 젊은 여자를 내가 이제 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룻을 꼭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철회하기도 안 했죠. 우리는 그런 거 놓고 철회하기도 좀 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겠죠, 적어도. 자기보다 순위가 빠른 기업물을 그 다른 사람을 제치기 위해서 무슨 편법을 궁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범하고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런 평을 해요. 아, 그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됐어. 아주 째째해. 아주 겁이 많고 맨날 그냥 주여주여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아주 남자가 그냥 난다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으면 째째한 게 아니라 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통이 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색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급급하게 사시고 막 그냥 초조하게 사시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시고 혹은 뭐 욕심을 많이 부리고 하셨어요? 여유 있게 사셨죠. 예수를 믿으면 대범해야죠. 그저 조그만 거 놓고서 그냥 머리가 터지려고 싸우고 그 양보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목사 다른 목사들에게 그렇게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사님 사과하는 거 잘 못 듣죠? 제가 여러분께 크게 사과하는 거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크게 뭐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목사가 혹은 뭐 다른 지도자가 혹은 장로님이 혹은 성도들끼리라도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그러도록 힘쓰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풀어지죠.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왜 그래요? 권위주의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하면 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과를 잘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좋은 경우받아요. 근데 뭐 다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이니까 져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형님이 져주는 거라고. 뭐 당신이 형 되고 싶지 않소? 내가 그러죠. 보아스처럼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서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스께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사람들의 눈에 이 발각될지도 모르잖아요. 보아스의 경우에서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것, 친족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이었어요. 위험 부담이 커요. 미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보아스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그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점이 바로 지적된 까닭이 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고 뭐 그냥 젊은 여자만을 밝히는 그런 저속적인 저속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멀어지면은 뭐 사실 사랑이나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려고 하지를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서 그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제 그 사직서 사표까지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떠나는 날까지 정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 멀어진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여러분이 제게 더 친절해. 밥도 더 잘 사주고 반찬도 더 갖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참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때가 되면 후에 갚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행과 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들께서 그런 반응을 자주 보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까닭의 하나는 선이라는 것은 선 자체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론적 윤리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은 선 자체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인간의 신성한 의무다. 하나님께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선을 베푸는 일이 있죠. 과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인들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는데 식사 초대를 받죠. 그때는 뭐 식당에서 먹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막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부를 초대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서 이제 애들까지 데리고 다 가는 거죠. 그냥 뭐 상이 쉴 정도로 그냥 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쁘게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을 잡는데요.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만, 우리 표현으로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부탁하는 거죠. 뭐, 내 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대사관에 가서 뭐, 비자 좀 잘 나오게 손 좀 써주세요.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많은 거죠. 뭐, 외국에 이런 물건이 있다는데 그거 좀 사다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여자들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좋은 옷들, 뭐, 기증품. 그래서 그런, 난처한 간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것이 의도적인 초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게 된대요. 근데 그런 일 자주 당하면 어떤 이상이냐면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탁을 못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먹해지는 거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지나친 친절은 사기와 상통한다. 선배 목회자들이 그 목회 초년생들에게 잘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에게 잘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등 돌리고 뺨치고 쫓아낸다고. 잘 대해줬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관계가 달라지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제의 진정성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재래종교의 기복신앙입니다. 갖다 바치면 많이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구복사상의 원리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뭐 거룩하신 분이다, 뭐 창조주시다, 구속주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잡신처럼 대한 거죠. 식사 초대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상극교리를 배척을 합니다. 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상은 무슨 상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건 상거래다. 재래종교의 구복사상은 상거래다. 이렇게 말해도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상급은 전혀 그런 동기에 선행이나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부원의 삶을 상거래적인 의도와 동기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동기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복 챙길 요량으로 오른손에 하는 일을 면손이 모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은밀한 선행을 날마다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에게 잘 보이려면은 사람 눈에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재례종교의 행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교사상의 교화에 들어와서 이기적인 동기로 도로, 이기적인 동기로, 뭐, 단언 아니겠습니다만은 도로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고 사람 눈에 크게 봉사하는 척 합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자기 복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복음의 행위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과 복을 밀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우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면 그걸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는 것을 틀렸다고 하겠어요? 안 맞는 것은 고사하고? 산상부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고 사는 것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고 그것이 참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쇼크를 받으실지 몰라요. 예수님도 상을 바라고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붕사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상과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재례정계의 기복사상이에요.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 십일조 떼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잘 숨기면 복받는다. 그냥 목사님, 목사님 하고. 제가 이 뭐 항상 이렇게 떠돌이처럼 사람들 저보고 역마살이 뻗쳐서 그런데요. 그래서 온 세상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는데 마누라도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러는데, 근데 제천은 마누라가 아니고 신령한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뭐 거기서도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반찬을 가져와요. 그렇게 가져오고 뭐 그냥 뭐 친절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에게 좋은 반찬 만들어 갖고 가져오지 마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들을 먼저 잘 먹이라.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 말 들으면 그 남편들은 다 좋아하는 거지. 자기 가족 먼저 살피세요. 목사에게 줄 월급을 줬으면 목사는 그것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 더 엑스트라를 갖다 붙여요? 왜 그래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그러지 못하죠. 잔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 말씀에, 개인기의 장로님인데 많은 경험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잔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벌레 생기고 거기에 도둑이 들고 절대로 잠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목사가 헌금 객출해내는데 아주 최공로자니까 그분에게 많이 배당이 가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해중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실력 발휘를 못해요. 차라리 그런 건 못해도 그죠? 하루 한 끼라도 먹으면 되는 거죠. 옛날 목회자들은 죽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우리말로 하면 죽보다 못해. 아니 식사 끼니를 거른 적도 많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고난을 견디셨어요. 오직 선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고상하게 들려요. 더 영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신 것을? 그러면서 무슨 뭐 영적인 척 할 필요 없죠? 복음은 그런 선행을 갚으시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되더라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보다도 더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상을 믿었어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취사 선택할 수 없거든요. 성경을 통째로 다 믿든지 그렇다면 다 내려놓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선행을 갚아주셨고 룻의 헌신을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섬겨야 됩니다. 예, 물론이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랑을 잘 아세요.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가 돼야 한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자기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 일을 마땅히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을 칭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룻기의 세 인물들, 주인공이 셋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중에서 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린 복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원해야겠죠? 예. 나 그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구예요? 룻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 같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 자기가 누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보아스같이 돈 많고 파워 있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여주여 한다면은 그 무슨 배짱이에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중년에 재혼한 사람 만났어요. 그 저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와이프 그 신부라는 사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 나이 차가 많은가 봐. 근데 아니 당신은 돈도 없는 중년 뭐 뭔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여자를 낚으셨어? 당신 도둑놈이잖아. 그렇게 말을 한대요. 물론 농담으로 그러겠지만은 사람들은 축하를 하면서도 비아냥거리는가 봐요. 부러워서 그러겠죠. 그러면 룻 다음에 누구를 권하세요? 보아스보다는 나오미라고 하겠죠. 물론 남자들은 나오미보다 보아스를 권하겠죠. 그 이유야 뭐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젊은 여자를 얻느라고 자기 재산을 그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왜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다 무너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노년에 팔자를 고쳤다는 걸 생각하죠. 그 말을 했더니 나오미가 싫어했나 봐. 며느리와 보아스 덕분에 노후 대책이 보장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들 노후 대책 때문에 뭐 고민한다는데 나오미처럼 팔자를 고쳐버리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만 원한다면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라고 하셨어요. 보아스는 주는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또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대하고 경이로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나의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으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가 맹세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만일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보아스는 주는 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아스는 나오미보다도 더 행복한 자였고 룻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오미나 룻이 받은 복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아스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려요. 근데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은 그럼 보아스가 무슨 고난받은 거 특별히 있습니까? 보아스가 십자가로 간 일이 있어요? 물론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희생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금방 뭐가 떠오르냐 하면 그저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 그래서 고통과 가난과 멸시와 배척의 대명사가 된 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 가장 불행하신 분,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행복한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바른 평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 1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한 시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불행한 자입니까? 복받은 자죠. 복받는다는 말은 그 말은 행복하다는 말로도 옮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가장 행복하게 사셨어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도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산상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한 글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가시밭길 그 고난의 흉극의 길을 걸으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웃으시는 분으로 보지 않아요. 너무도 예수님께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복하게 사셨다 그러면 아이 무슨 말씀 하세요. 가장 불행하게 사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정의를 새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행복이니 복이니 하는 우리들의 이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우리 일반 목회자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담대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모두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형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이 그 낮에 그 뭐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그렇게 하다가 그 남는 시간에 밤을 지새워서 천막 깊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런데 뭐 공장에 가서 이런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이런 받은 돈으로 다른 성도들의 다른 사역자들에 쓸 것을 감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를 받은 주의 종인데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지. 나가서 무슨 품팔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와야 도리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바울 신학 한다면 다 알아줘요. 바울 신학 했다면 오, 그 바울 신학 해가지고 신학 박사 받았대요. 그러면 다 쳐준다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속으로 좀 뭐 비웃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 좀 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강의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어느 정도로 닮을까? 사도 바울의 삶에 더 열중해야죠. 그 뭐 신학 공부해서 하기 낼 바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학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있었고 자기가 노력했고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죠. 진정한 의미에서 바울의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이 더 받는 것 복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기만 원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끝나죠. 세상 거 긁어 모으다가 끝난다니까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나눠야지. 늦죠. 그때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복을 받았다. 그것을 내 그 사실 내가 아는데 얼굴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 복권이 당선됐는데 슬퍼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선행을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소자에게 찬물 한 잔 준 것까지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복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침체 속에 빠져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 내가 겪는 고난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놓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보아스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주는 자의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누구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남이 보든지 말든지 그런 선행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얼굴이 여기저기에서 반딧불처럼 비쳐나옵니다. 자기 희생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의 상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크리스천 삶의 비결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